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0일 중서부 도시 시카고에서 임기 8년을 마무리하는 고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여정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난 8년간 미국을 더욱 좋게 변화시킨 것을 축하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관한 내 생각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55살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이래 우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러한 도전들을 거치며 더욱 강해졌다며 그것은 모두 함께 이 나라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국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별 연설은 1796년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 백악관을 떠나는 미국 대통령의 전통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 연설 장소로 시카고를 택한 것은 그곳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에서 연말 연시 휴가를 보낸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워싱턴으로 복귀하고 오는 20일 퇴임합니다. 동남아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새해 첫날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항구에서 출발해 휴양지인 튀둥으로 향하기 위해 260여 명을 싣고 항해하던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인들로 새해 휴일을 즐기기 위해 여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해당국은 사고 선박을 견인하기 전에 17명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구조대가 선박 내부에서 23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승객 224명은 구조됐으며 이 중 1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400만 명이 외국인이 쿠바를 찾았다고 쿠바 관광부가 밝혔습니다. 쿠바 관광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속에 쿠바를 찾은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13%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인 관광객은 모두 13만 7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0%나 늘었습니다. 쿠바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교 정상화 이래 쿠바 여러 도시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편을 허가했습니다. 또 미국계 호텔도 쿠바에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쿠바는 관광업을 통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인근 사드르에서 2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범인은 바그다드 외곽의 첨가물 시장에 소형 트럭을 타고 돌진한 뒤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BBC 방송은 이 테러로 36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의 선전매치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 같은 테러가 순교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순위파 무장조직은 지난해 31일과 새해 첫날인 1일에도 바그다드 도심 시장과 이라크 남부 시아파 성지 나자프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에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드르는 시아파 집단 거주지로 순위파 무장세력 ISL의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45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 리서치 회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이 같은 수준의 투자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가 급증한 데는 전년 대비 3배로 증가한 미국 기업 인수합병 현상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누적 투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종업원들은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핵 개발과 같은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엄청난 돈이 드는 핵 개발로 인해 주민 생활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아야 할 텐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3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3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3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A Great Big World의 노래입니다. This is the new year,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Another year you made a promise, another chance to turn it all around, and do not save this for tomorrow, embrace the past and of the underground and I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새해 벽두부터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한 유흥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외국인 16명을 포함해서 39명이 숨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항공모함이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미국도 항공모함을 긴급 발진시키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이 오는 주말에 중남미 순방길에 미국에 들릴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터키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군요.
네, 일요일 새벽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레이나 클럽이라는 한 유흥시설에서 이 교환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클럽 안에는 6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터키 당국은 초동 수사 직후에 테러로 결론지었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성명에서 터키는 테러 분자들의 더러운 노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베기르 아즈닥 터키 법무장관도 테러 분자들의 공격으로 숨진 시민들에게 신의 자비가 함께할 것이다. 테러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자,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밝혀졌나요?
예, 아직 정확한 공격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SIL은 성명에서 우리의 영웅적인 전사가 기독교인들이 배교자의 휴일을 기념하는 유명 나이트클럽을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 연시와 서양력에 의한 새해를 기념하는 일이 배교 행위이기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 전사가 응징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범행 당시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있던 걸로 알려진 테러범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도주했고요. 현재 당국이 테러범을 추적 중입니다.
예, 터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인된 주요 공격 사례만 15차례에 달하고요. 이 와중에 260명이 숨졌습니다. 최근에도 눈에 띄는 공격 행위가 이어졌는데요. 지난달 이스탄불 축구 경기장 인근에서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39명이 사망하고 154명이 다쳤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에는 중부 도시인 카이세리에서 군인들이 탄 버스가 폭탄 공격을 받아서 13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이 두 가지 사건은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의 소행인 것으로 터키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터키에서 왜 이렇게 유독 테러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예,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쿠르드족의 경우 터키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이 내전 중인 이웃나라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하기도 했는데요. 현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면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이 쿠르드 민병대를 토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조직은 최근 터키 남부 치안시설을 꾸준히 공격하다가 이 도시 지역으로까지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ISIL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 이스탄불 총기 난사 사건의 배후를 주장하고 있는 ISIL은 지난해 6월에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여서 44명의 희생자를 냈고요. 두 달 뒤에는 남동부 가지안테프 결혼식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3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는 ISIL의 근거지가 이 터키 이웃나라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일부 지역인데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원하는 이라크 군의 ISIL 격퇴 작전이 전과를 올리면서 이라크 내부 점령 지역이 빠른 속도로 축소되자 ISIL이 인근 터키를 공격하는 빈도를 늘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렇게 테러 공격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 터키 경제도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터키에는 독특한 문화적인 전통이 보존된 관광 명소가 많은데요. 지난해 6월에 실패한 쿠데타 이후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대대적인 배후 세력 숙청을 진행하면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런 테러 공격까지 계속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BBC 방송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터키 여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 항공모함이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 만나볼까요?
네, 새해 첫날인 월요일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이 랴오닝함의 움직임은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랴오닝함이 지난달 한반도 인근 서해로 진출했을 때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시위성 기동으로 해석되기도 했었습니다. 랴오닝함은 이후에 동중국해로 갔다가 서태평양을 거쳐서 이번에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중국의 관영방송이 이 랴오닝함의 남중국해 훈련 장면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하던데요.
네, 중국 관영 CCTV가 월요일 저녁에 방영한 군사 보도 순서에서 랴오닝함과 구축함 여러 척으로 편성된 이 항공모함 선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첨단 젠-15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장면은 처음 공개된 겁니다. 위찬웨이 랴오닝함 부함장은 이 방송에서 2017년 새해에는 항공모함 선단의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목표에 따라서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분쟁 지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남중국해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타이완 사이에 있는 이 바다인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의 해역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훈련을 계속해왔습니다. 또 인공섬에는 중국의 군사시설 건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만들고 있는 사실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남아시아 인근의 일부 친중국 국가들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동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예,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의 성명을 통해서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중국의 이 도발적인 행위를 경고해왔고요.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파견해 통행하게 하는 이 항행의 자유작전 등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남중국해 항공모함까지 파견했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도 이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긴급 발진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동태평양 인근에 머물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제1항모 전단이 며칠 안에 남중국해 일대에 진입할 걸로 전해졌고요. 또 남중국해 일대에 자주포나 곡사포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의 로켓과 순항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M109 팔라딘 자주포, M777 155mm 견인 곡사포 부대를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육군은 3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전술 지대진 미사일 체계를 개량해서 남중국해에 배치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소식 살펴볼까요?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오는 7일부터 9일 동안의 일정으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인데요. 일정 중에 미국을 들릴 예정이라고 타이완 총통부가 전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이 차이 총통이 이들 국가로 향하는 길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경유하고요. 귀국하는 길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가는 계획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차이 총통은 이 기간에 관례대로 타이완 교민들을 만나고 타이완계 기업들을 방문해서 격려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중국 정부는 이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하지 말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완 총통의 미국 경유가 실현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지 이 부분도 큰 관심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오는 20일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지난달 초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은 지 3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본토 중국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듯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곧 미국에 들르는 차이 총통을 직접 만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이 기자들로부터 바로 그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번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을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잘라 말하지 않고 여지를 둔 건데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 총통과 전격 회동할 가능성을 높인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러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 총통을 직접 만날 경우에 중국이 외교적 또 군사적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관계의 파란이 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미 국토안보부가 미 전 전력망 시스템에 러시아 해킹단체가 침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러시아 해킹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처가 정치적 응징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북미 지역의 극장 수익이 역대 최대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의 해킹 세력이 미국 전력망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미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군요.
예,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악성 코드에 감염됐던 휴대용 컴퓨터가 버몬트주 버링턴 발전소의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몬트 발전소의 컴퓨터 한 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던 것은 맞는데 이 시스템에는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연결돼 있지 않았다고 확인했는데요. 국토안보부 측은 휴대용 컴퓨터에서 러시아 해킹 단체의 작전명 그리즐리 스텝, 그러니까 스텝지대 회색곰과 관련된 악성 코드는 발견했지만 이후에 즉시 문제 컴퓨터를 시스템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버몬트주의 전력망이 해킹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미국 주요 기관 산업이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다른 기관 산업이나 관련 단체에서 유사한 악성 코드가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주에서 이 사이버 안보 담당자들이 지역의 전기나 가스 등 주요 기관 시설망을 점검했는데 해킹 세력이 침투한 정황은 다행히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 당국이 전력망에 대한 해킹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러시아의 해킹 의혹이 또다시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죠.
예. 그 버몬트주 출신 피터 웰치 하원 의원이 그 비판에 선봉에 섰는데요. 러시아 해킹 세력이 버몬트주 전력망에 침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는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컴퓨터 해킹 공격이 조직적이고 끈질기며 약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웰치 의원은 그러면서 버몬트주의 전력망에 침투할 수 있다면 미국 전체의 전력망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미 정보당국이 신중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새해가 돼도 러시아의 해킹 논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 한해 러시아 해킹 의혹으로 미 정가에 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공개가 됐었죠. 이 사건으로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했고요.
예.
또 11월 그 미 대통령 본선거를 앞두고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또 해킹 공격을 받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해킹했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결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했고 미국 내 러시아 기관 두 곳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죠.
예.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놓고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가 언급을 한마디 했더군요.
예. 쇼언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가 일요일 ABC 방송의 대담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보복 조치는 외교적 대응이라기보단 정치적 응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100만 명이 넘는 미 공무원들의 정보를 해킹해 빼내간 일이 있었는데도 당시에 백악관이 성명조차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치른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주에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오바마 행정부의 조처가 합당한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곳 워싱턴에서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기를 마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일이죠.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에서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연설을 합니다. 이 시카고 하면은 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영웅시하던 그 마이클 조던이 그 뛰던 시카고 불스가 본고지로 하고 있는 도시죠.
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이메일로 이미 연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8년간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뭐 국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난 8년 동안의 임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별 연설을 통해서 지난 8년간 미국을 더 좋게 변화시킨 것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9년 이후 여러 도전들을 거치면서 더 강해졌고 이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미국을 이끈 신념인 함께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전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면서 이 고별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미국 대통령들의 고별 연설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오랜 전통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고별 연설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를 연설 장소로 택한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 주의회 상원의원으로 출발해서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10일 고별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 어떤 소회를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자, 한편 연설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4일 민주당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의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하는 건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중요한 업적으로 꼽아온 이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의료보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의원들이 새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최우선 의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어디서 살지도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예. 이 워싱턴에서 몇 년도 머무를 거라는 보도가 있었죠?
예, 뭐 대개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워싱턴에 남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막내딸 때문입니다. 이 막내딸은 샤샤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2019년까지는 적어도 이 워싱턴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거의 100년 만에 임기를 마친 후에도 워싱턴 DC를 떠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화 관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수많은 영화가 제작되고 또 영화 흥행 수익 역시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미 극장가 흥행 수익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예, 뭐 미국의 영화 시장은 사실 뭐 자동차 수출 시장보다 더 크다고 할 정도로 예. 상당히 큰데요. 미국의 미디어 분석 기관인 컴스코어가 일요일에 북미 시장의 그 영화 흥행 수익을 발표했습니다. 총 1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예.
북한의 국내 총산 GDP, 그러니까 북한의 총 경제 활동을 합한 게 한 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예. 엄청난 규모죠. 그 전년도인 2015년에 111억 4천만 달러에 비해서 늘어난 건 물론이고요.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최고 기록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영화, 그러니까 흥행 수익이 가장 좋았던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네. 어떤 영화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I don't remember most of it. I suffer from short-term memory loss. I actually remembered something. I have to find my family.
It's not like I have a map of this place.
미국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영화죠. 이 Finding Dory. 한국에서는 도리를 찾아서란 제목으로 개봉한 미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입니다. 전 세계 흥행 열풍을 몰고 온 니모를 찾아서의 후속작이기도 한데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파란색의 물고기 도리가 어릴 때 헤어진 부모를 찾아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4억 8,6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자, 어른과 아이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군요.
예.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워즈 시리즈 영화도 개봉했는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순위에는 예. 없습니까?
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미국 영화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난 12월에 이 스타워즈 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이야기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도리를 찾아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로그원은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파생된 작품으로 미국인들에게서 큰 사랑을 받아온 스타워즈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또 새로운 등장인물, 새 이야기를 펼쳐 주목을 받았는데요. 컴스코어 측은 로그원의 경우 작년 12월 16일에 개봉한 만큼 앞으로 흥행 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영화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네. 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사의 작품 6개가 전체 흥행 수익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1위부터 3위가 모두 디즈니사 작품입니다. 또 흥행 수익 3위를 기록한 영화는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등 미국의 슈퍼 영웅이 총출동한 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인데요. 흥행 수익이 약 4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영화들을 쭉 살펴보니까 뭐 만화 영화도 있고요.
예.
공상과학 영화도 있고 그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컴스코어 측은 작년엔 기억상실증에 걸린 물고기에서부터 슈퍼영웅 또 우주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영화가 사랑을 받았고 종류는 물론이고 영화 제작사와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이 넘쳤던 한 해였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성이 넘친다는 건 그만큼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배경엔 아무래도 이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사고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올해 2017년에는 또 어떤 영화들이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 어제의 나, 어제의 당신, 그리고 어제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곡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다가오는 1월 20일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새로운 행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선거로 인해 나누어진 국민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특히 230여 년 미국 헌정사를 통해 쌓인 다양한 전통이 취임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취임식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식 행사.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 날짜는 1월 20일입니다. 원래는 3월 4일이었지만 193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0조에 따라 변경된 건데요. 취임식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에서 열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첫 번째 취임식은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1801년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때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Send the 44th President of these United States, Barack Obama.
축포와 함께 새 대통령을 소개하는 지난 2009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 듣고 계신데요. 수많은 환영 인파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취임식은 축하 공연단의 연주,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어우러져서 축제 같은 분위기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취임식은 부통령과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시작으로 취임 연설, 축하 공연의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오찬을 마치고 나면 대통령과 부통령을 태운 차가 의회부터 백악관까지 약 2.7km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의 축하에 보답하고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법과 전통의 취임 선서.
I, Ronald Reagan, do solemnly swear.
I, Ronald Reagan,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19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내용인데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연방헌법 제2조 1항에는 새 대통령이 직무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에서 반드시 이 선서를 해야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취임 선서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오른손은 들어서 선서를 하고 왼손은 성경 위에 얹는 겁니다.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성경 대신에 법전을 놓고 선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했던 전통을 따라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성실히 직무에 임할 것을 국민과 신 앞에 맹세합니다. 선서의 끝에는 신이여 도와주소서라는 뜻으로 So help me God이라고 말하는데요. 헌법에는 이 문구가 없지만 이 역시 워싱턴 대통령이 선서 끝에 붙이면서 이후로 모든 대통령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 취임 연설.
취임 연설은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어떤 안목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미국이 앞으로 나갈 미래의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최고의 취임 연설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데요. 남북전쟁에서 거의 북부의 승리가 굳어진 뒤에 한 재선 취임 연설에서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말고 나라의 상처를 아물게 합시다. 전쟁 사상자와 미망인 고아들을 돌봅시다 라는 말로 분열을 넘어서 평화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193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어렵던 시절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라는 말로 시리에 빠진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명연설했고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하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저 유명한 문구도 취임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렇듯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연설은 시대를 통찰하는 해안과 국민을 위로하는 언어가 담겨 있기도 했지만 문장 그 자체로도 문학적인 가치가 훌륭해서 후대 사람들의 연구와 학습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취임식 화제의 기록들.
1789년 이후 58번째를 맡고 있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그동안 숱한 기록과 화제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재선 취임 연설문은 총 135단어, 채 2분이 안 될 정도로 짧았습니다. 군인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연설이었는데요. 반면 가장 긴 연설은 1841년에 취임한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 속에 무려 2시간이 넘게 연설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리슨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취임식 거리 행진은 1805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은 추위와 바람이 너무 심해서 거리 행진이 취소되고 선서도 의사당 실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취임식은 원래는 상원이나 하원 회의실에서 진행되다가 1829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부터 일반 시민들을 초대해 함께 볼 수 있게 했는데요. 1923년 존 켈빈 콜리지 대통령 취임식 때 처음 라디오를 통해 취임식을 생중계했고 1949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처음으로 텔레비전 중계가 이루어졌는데요.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때는 최초로 인터넷 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입니다. 네, let's find out what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 means. But first, we'll listen to a conversation Jason and Mike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Oh, nice.
Their performance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d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Oh, bummer.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너 어제 음악회 갔었다며. 어땠어? 라고 묻자 마이크가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어, 맞아. 우리 지역 밴드였는데 공연 정말 대단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이슨이
Oh, nice.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It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s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공연을 하도 멋지게 하니까 관객들이 연주를 더 청해서 듣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뜨지 않았어. 하지만 사회자가 공연이 끝났으니 다들 돌아가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제이슨은 Oh, bummer. 어휴, 다들 실망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Oh, nice.
Their performance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d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Oh, bummer.
Today's phrase is Elvis... E-L-V-I-S.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 This phrase is said to mark the end of a show. So it simply means that the show is over and the audience should go home. Elvis has left the building은 공연이나 진행 중이던 일이 끝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표현에 나오는 Elvis는 미국의 가수 겸 영화배우 Elvis Presley. Elvis Presley를 말하는데요.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대중예술인이었죠. 빼어난 외모에 뛰어난 노래 솜씨 그리고 열정적인 춤 실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Elvis Presley가 공연을 끝내고 나올 때면 관객들이 노래를 더 듣고 싶다고 환호를 보내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 관객들을 진정시키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공연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뜻으로 Please, young people, Elvis has left the building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연이 어땠을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So remember that the phrase Elvis has left the building is used to mark the end of a show. 이젠 Elvis has left the build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Me for a rid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라라가 부른 Johnny Johnny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협력 관계는 그 뿌리가 깊고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참여, 그리고 유럽이 하나이며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독일을 방문해 경제적 불황과 갈등, 베를린 공수와 베를린 장벽 붕괴 등 갖가지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두 나라는 굳건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두 나라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독일과 미국 관계는 독일 외교 정책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독일처럼 미국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늘날 국제정세를 보면 우리 두 나라는 국제적인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연합군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의 55%를 되찾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는 티크리트와 라마디 그리고 팔루자를 해방시켰고 모술로 향하고 있다면서 라까로 진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순수성을 지속적으로 존중하며 민스크 휴전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루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포로 교환과 교전 중지 등의 신뢰 회복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휴전을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해야 하는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유럽의 난민 사태와 리비아와 예멘 내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양국은 시리아에서 이 비극적이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 70년 이상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 나토와 유럽은 유럽 대륙이 평화와 안전, 그리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와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